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다음 달 열리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 일본인 납북자 문제 해결을 위한 협력을 요청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아베 총리는 오늘 일본인 납북자 가족들을 면담한 자리에서 다음 달 미국을 방문해 트럼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할 계획이며 납북자 문제를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특히 트럼프 대통령에게 납북자 문제에 대한 일본 정부의 입장을 설명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일본 정부는 핵심 관심사인 일본인 납북자 문제가 미북 정상회담에서 핵과 미사일 문제로 뒤로 밀리는 것을 우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난 2002년 북한은 과거 1970년과 80년 사이 일본인 13명을 납치했다고 인정했고 이 가운데 5명을 송환했습니다. 하지만 일본 정부는 수백 명의 일본인이 북한에 의해 납치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일본이 독도 일본명 다케시마 영유권 주장을 강화하는 학습 지도 요령을 확정하자 한국 정부가 강력히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일본 정부는 오늘 고등학교에서 다케시마는 일본 땅으로 가르치도록 하는 내용의 학습 지도 요령을 확정하고 관보에 고시했습니다. 이에 한국 정부는 성명을 내고 일본의 학습 지도 요령 개정을 강력히 규탄하며 즉각 철회를 촉구했습니다. 또 나가미네 야스마사 주한 일본 대사를 외교부로 불러 항의했습니다. 이번에 확정된 학습 지도 요령에는 러시아와 영유권 갈등을 빚고 있는 북방 영토, 러시아명 쿠릴 열도에 대해서도 일본 고유의 영토로 가르치도록 명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러시아 정부는 자국 주재 미국 외교관 60명을 추방하고 상트페테르부르크에 있는 미국 영사관을 폐쇄한다고 밝혔습니다.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은 어제 이 같은 결정을 발표하면서 상호주의 원칙에 따른 조치라고 말했습니다. 이에 따라 미국 외교관 60명은 다음 달 5일까지 러시아를 떠나야 하고 상트페테르부르크 주재 미국 영사관은 이틀 내에 업무를 중단해야 합니다. 또 러시아는 미국 외교관 60명을 포함해 서방 외교관 150명을 추방한다는 방침입니다. 앞서 미국은 러시아의 전직 스파이 독살 시도 사건에 대응해 러시아 외교관 60명을 추방하고 시애틀 주재 러시아 영사관을 폐쇄했습니다. 한편 영국에서 신경화학 무기 공격을 받고 아버지와 함께 병원에 입원했던 율리아 스크리팔 씨가 빠르게 회복하고 있다고 병원 측은 밝혔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세계 뉴스 듣고 계십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북한과의 핵 협상이 타결될 때까지 한국과의 자유무역 협정 FTA 최종 합의를 유보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어제 오하이오주에서 연설하면서 이것이 매우 강력한 협상 카드이기 때문이라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은 모든 사람이 공정한 대우를 받도록 확실히 하길 원한다고 덧붙였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FTA 개정 협상에서 미국은 한국과 훌륭한 합의를 얻어냈고 한국도 잘했지만 잠시 그 합의를 연기할 것 같다고 거듭 밝혔습니다. 앞서 미국과 한국은 28일 FTA 개정 협상이 사실상 타결됐다면서 공동선언문을 발표했습니다. 팔레스타인 가자 지구에서 농민 한 명이 이스라엘군 포탄에 맞아 사망한 데 이어 오늘 또 충돌이 발생해 사망자가 발생했습니다. 가자 보건당국은 오늘 이스라엘군의 총격으로 팔레스타인 시위대 5명이 숨지고 350여 명이 다쳤다고 밝혔습니다. 당국에 따르면 가자 주민들은 땅의 날을 맞아 6주간의 반이스라엘 시위를 준비했고 시위 첫날인 오늘 이스라엘 국경을 향해 시위대 수천 명이 행진을 벌였습니다. 땅의 날은 1976년 3월 30일 이스라엘의 영토 점거에 항의하던 팔레스타인 6명이 이스라엘군의 진압으로 사망한 사건을 기리는 날입니다. 한편 이스라엘군은 국경 지역 6곳에서 폭동이 일어났고 주모자들을 향해 사격을 가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팔레스타인 농민 한 명이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국경 근처에서 이스라엘군 탱크에서 발사된 포탄으로 인해 숨졌습니다. 지금까지 VOA 세계뉴스였습니다. 박형주였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3월 30일 금요일 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진행의 김현숙입니다. 세계적인 명문대학인 미국의 하버드대학. 공부도 공부지만 눈에 띄는 봉사활동이나 운동, 수상 경력도 갖춰야 하기 때문에 입학하기가 무척 힘든 학교로 알려져 있는데요. 자, 올해는 그 어느 때보다 하버드대학에 들어가기 어려웠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하버드대의 합격률이 4.59%로 역대 최저를 기록했다는데요. 이 합격률은 대학이 선발하는 신입생 수에 대한 입학 지원자의 비율로 합격률이 낮아졌다는 건 그만큼 지원자가 많이 몰렸다는 뜻이죠. 하버드의 올해 입학 정원은 1,900여 명이었는데 무려 4만 2천 명이 넘는 학생들이 지원했다고 하고요. 이렇게 합격률이 5% 아래로 내려간 건 올해가 처음인데다 4년 연속으로 합격률이 계속 떨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하버드 대학뿐 아니라 아이비리그라고 하는 미 동부의 명문대학 8개 가운데 7개 대학이 올해 지원자 수가 사상 최고를 기록하면서 합격률 역시 역대 최저를 기록했다는데요. 자, 이렇듯 미국의 명문대 입학 경쟁, 해가 갈수록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생생하고 정확한 미국 소식과 세계 소식 전해드리는 시간인데요. 오늘은 지구촌 오늘, 아메리카 나우에 이어서 뉴스 따라잡기를 보내드립니다.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날씨 소식입니다. 아침을 맞은 이곳 워싱턴은 현재 19도로 무척 포근한 날씨 보이고 있는데요. 북한의 날씨는 어떤지 살펴보겠습니다. 주말인 내일 북한은 구름이 많겠고 북부 지방은 비 또는 눈이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0도에서 7도, 낮 최고 기온은 6도에서 19도로 포근한 주말이 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북밖바다에서 0.5에서 1.5m를 일겠고 서해 북밖바다는 0.5m를 일겠습니다. 지역별 기온 알아보죠. 먼저 평양은 7도에서 18도, 신의주는 5도에서 19도 기온 분포 예상됩니다. 개성은 7도에서 17도, 함흥은 4도에서 18도, 끝으로 청진 지역은 2도에서 9도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네, 날씨 알아봤고요. 노래 한 곡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The Rooftop Singers의 노래인데요. 주위의 유혹에 넘어가지 말고 똑바로 걸어가자고 노래하는 Walk Right In 들어보시죠.
살아있는 뉴스. 손에 잡히는 뉴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네, 세계 여러 나라의 주요 소식을 전해드리는 지구촌 오늘입니다. 지금 이 시각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지 오종수 기자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어떤 소식들이 있습니까?
러시아가 미국 외교관 60명을 추방하고 상트페테르부르크 주재 미국 총영사관을 폐쇄합니다. 며칠 전에 미국이 단행한 러시아 외교 인력 추방에 대한 보복인데요. 자세한 사정 살펴보겠습니다. 중국이 최대 조선회사 두 곳을 합병해서 세계 1위 업체를 만들 계획이고요. 이어서 테리 브랜스테드 중국 주재 미국 대사가 중국 정부의 미국산 콩 수입 제한 가능성을 비판한 이야기까지 함께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지구촌 오늘 첫 소식입니다. 러시아가 미국 외교관들을 추방한다고요?
네. 러시아 정부가 미국 외교관 60명을 추방하고 상트페테르부르크에 있는 미국 총영사관을 48시간 이내 폐쇄한다고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이 어제 발표했습니다. 추방되는 60명 가운데 58명은 모스크바에 주재 중이고요. 나머지 2명은 예카테린버그에 근무하는 인력인데요. 러시아 외무부는 이들을 외교 용어로 페르소나 논 그라타, 즉 외교적 기피 인물로 지정하고 다음 달 5일까지 출국하라고 명령했습니다. 라브로프 장관은 존 헌츠먼 러시아 주재 미국 대사를 외무부로 초치해서 이 같은 내용을 전달했다고 밝혔습니다.
네, 이유가 뭡니까?
이번 조치는 상호주의에 따른 것이라고 라브로프 장관이 설명했습니다. 미국이 지난 월요일 러시아 외교관 60명을 추방시키고 시애틀 주재 러시아 총영사관을 폐쇄했는데요. 여기에 보복한 겁니다.
예.
러시아 당국은 또 같은 이유로 이번에 미국 외에 다른 나라 외교관 90명까지 이렇게 총 서방 측 외교관 150명을 맞추방합니다.
예. 자, 앞서서 미국이 러시아 외교관들을 추방시킨 이유는 뭐였죠?
예, 이달 초 영국에서 발생한 전직 러시아 이중 스파이 독살 기도 사건 때문입니다. 이 러시아군 정보기관 출신으로 영국 해외정보국에 정기적으로 기밀을 넘긴 전력이 있는 세르게이 스크리팔이라는 인물이 딸과 함께 런던 근교에서 독성물질의 의식을 잃은 채 발견됐는데요. 이 수사 결과 옛 소련에서 군사용으로 개발한 노비촉이라는 신경작용제가 나왔다고 영국 정부가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서 이 러시아 요원이 영국 땅에서 화학무기를 사용해서 살인을 기도한 사건으로 이 영국 당국이 판단하는데요. 러시아 정부의 해명을 요구했지만 거부당했습니다.
네, 러시아 요원들이 영국 땅에서 화학무기로 살인을 기도했다. 자, 여기에 미국 정부가 그럼 동의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얼마 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 이 문제를 논의했는데요. 니키 헤일리 유엔 주재 미국 대사는 안보리 이사국인 러시아가 다른 이사국인 영국의 영토에서 화학무기를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고 이번 사건의 성격을 규정했고요. 러시아에 대해서 이번 사건의 책임을 묻는데 실패한다면 안보리의 신뢰성이 살아남지 못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네. 자, 러시아의 외교관 맞추방 조치에 대한 미국 정부의 입장은 뭡니까?
예, 러시아를 상대로 피해자처럼 행동하지 말라, 이렇게 헤더 노어트 국무부 대변인이 촉구했습니다. 마치 러시아는 잘못한 게 없는데 미국과 서방이 외교관들을 추방시켰고 여기에 맞대응할 뿐이라는 식으로 라브로프 장관이 설명한 것을 비판한 건데요. 노어트 미 국무부 대변인은 어제 정례 브리핑에서 러시아 측의 행동에 대해 미국도 대응할 권리가 있다면서 추가적인 보복 조치를 예고했습니다.
네. 자, 미국을 비롯한 서방과 러시아 사이에 이 외교적 긴장이 계속 고조되고 있군요.
그렇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중 스파이 독살 기도 사건 이후에 미국과 서방이 러시아 외교관 150명을 추방하고 또 러시아도 같은 숫자를 맞추방했는데요. 이렇게 양측에서 이렇게 많은 외교관을 서로 추방한 것은 옛 소련과 미국이 대치하던 냉전 시대 이후 최대 규모라고 주요 외신들이 짚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런데 러시아 입장을 두둔 지원하는 나라도 있다고요?
그렇습니다. 중국이 대표적인데요. 중국은 외교부 논평 등을 통해서 서방의 러시아 외교관 추방은 경솔한 행동이라면서 미국과 영국 때문에 국제사회의 균형이 무너지고 있다고 비난했습니다. 또 오스트리아가요, 유럽 각국의 러시아 외교관 추방 조치에 동참하지 않았습니다.
네. 자, 국제사회는 이 상황을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이 안토니오 구테우스 유엔 사무총장이 현 상황에 대한 의견을 내놨는데요. 이 냉전 당시에는 긴장이 높아지면서 상황이 손쓸 수 없게 되는 것을 막기 위한 여러 가지 통제와 소통 장치가 있었지만 옛 소련 해체와 함께 지금은 이런 것들이 모두 없어졌다. 그래서 대안을 마련해야 될 때라고 본다. 이렇게 말했는데요. 네. 러시아와 서방 측이 각자의 입장만 강조하면서 이 냉전 시대 때보다 갈등을 풀기 어려운 형편이라는 분석입니다.
네, 지구촌 오늘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 중국 정부가 큰 조선사들을 합병해서 세계 1위 업체를 만든다고요?
네, 중국 국무원이 이 배 만드는 회사로 가장 큰 두 곳, 중국 선박공업집단공사, 줄여서 중선집단이라는 회사인데요. 그리고 중국 선박중공집단공사, 줄여서 중선중공이라는 회사, 이렇게 두 곳의 합병을 예비승인했다고 오늘 중국어권 매체들이 일제히 보도했습니다. 지난 2000년대부터 세계의 조선업계는 한국과 중국이 주도하는 양상인데요. 합병으로 출범하게 되는 중국의 새 조선회사는 한국 업체들을 멀찌감치 따돌리고 세계 1위 기업이 될 예정입니다.
예. 자, 현재 세계 1위 조선사는 어느 곳인가요?
한국의 현대중공업입니다. 제조 물량과 작업 난이도, 또 만드는 배의 무게 등을 고려해서 조선사의 규모를 따지는 CGT라는 기준이 있는데요. 현대중공업이 지난달에 772만 CGT를 기록해서 세계 최대 업체입니다. 네. 그런데 합병하는 중국의 중선 집단과 중선 중공의 CGT를 단순하게 합치기만 해도 1040만 CGT가 돼서 현대중공업보다 훨씬 큽니다. 그래서 세계 수요의 13%를 담당하는 수치가 되는데요. 이 같은 중국의 합병 조선사는 매출액 기준으로도 한국 업체들을 압도하게 됩니다.
예, 매출 규모가 어느 정도 됩니까?
예, 중선 집단과 중선 중공의 매출액을 합치면 810억 달러 정도인데요. 한국 3대 조선회사이자 시가총액 기준으로 세계 1, 2, 3위 업체인 현대중공업, 대우조선해양, 삼성중공업의 매출을 모두 더한 것의 두 배가 넘습니다.
네. 자, 중국이 이렇게 두 조선사를 합쳐서 큰 회사를 만드는 이유가 뭘까요?
이 중국 조선 업체들은 그동안 이 다른 산업 분야와 마찬가지로 싼 값에 수주해서 많은 물량을 만들어 파는 방식으로 성장해 왔습니다. 이런 식으로 한때 세계 시장의 40%를 차지했는데요. 하지만 지난 2008년 세계적인 금융 위기 이후에 이런 박리담의 방식이 한계에 봉착하면서 재살 깎아먹기라는 비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큰 회사를 만들어서 규모의 경제를 실천하겠다는 중국 국무원의 의지가 담긴 합병 조치 로 해석되고 있는데요. 특히 합병 조선사는 한국 업체들이 집중하고 있는 고부가가치 선박으로 사업 영역을 확대해서 매출을 늘릴 계획으로 보도되고 있습니다.
예, 자, 고부가가치 선박, 이게 뭘 말하는 겁니까?
만들기가 어려워서 크기에 비해서 가격이 높은 배들을 고부가가치 선박으로 칩니다.
네.
초대형 컨테이너선과 고용량 유조선, 그리고 액화천연가스, LNG 운반선이 대표적인데요. 중국 업체들이 이런 배들을 본격적으로 만들어 팔기 시작하면 러시아와 일본 등에서 발주가 몰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중선 집단과 중선 중공은 한국 업체들이 만들지 않는 배도 제조할 기술을 가지고 있어서요. 합병하면 세계 시장 지배력이 더 커질 전망입니다.
네. 한국이 만들지 않는 배도 중국이 담당한다고요?
네. 이 중선 집단은 중국 해군의 1, 2, 3호 항공모함을 건조하거나 개량한 기술을 가지고 있고요. 또 중선 중공과 합병 후에 이 두 회사의 기술과 시설을 활용해서 크루즈선 시장에도 진출할 계획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이 크루즈라는 거는 배 안팎을 고급 호텔처럼 꾸며서 세계 곳곳을 다니는 대형 유람선인데요. 배 한 척당 가격이 같은 급 화물선의 최대 20배에 달할 정도로 고부가가치 선박입니다. 현재 이 크루즈선 분야는 독일을 비롯한 유럽 조선 업체들이 주로 담당하고 있습니다.
예. 자, 중국 정부가 그런데 이렇게 조선업에 신경 쓰는 그 배경이 있겠죠?
네. 이 조선업은 제조업의 모든 역량이 모이는 곳입니다. 이 배를 만들려면 우선 몸통을 구성할 철강 제품이 들어가고요. 이어서 각종 배관자재, 또 단열재, 또 여러 가지 전자부품, 통신기기, 또 위성항법장치까지 포함됩니다. 그래서 조선업이 발전하면 광범위한 관련 산업이 함께 이익을 보는 건데요. 네. 그래서 중국 정부는 시진핑 정부 2기 주요 경제운영 계획 중 하나로 이 조선업 육성을 상정해놓고 있습니다.
네, 지구촌 오늘 한 가지 소식 더 보겠습니다. 최근 미국과 중국 간의 일촉즉발의 무역전쟁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자, 이런 가운데 테리 브랜스테드 주중미국 대사가 양국의 무역 갈등에 관해 언급했군요.
네, 브랜스테드 대사가 어제 중국 베이징에서 블룸버그와 CNBC를 비롯한 미국 주요 경제 매체들과 인터뷰했는데요. 이 중국 정부가 미국산 콩 수입 콩에 제한할 가능성에 대해서 경고했고요. 또 계속 늘어나는 미국의 대중국 무역 적자가 이 미국 기업들에 대한 중국의 불공정한 대우 때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네, 자, 어떤 경고를 한 겁니까?
예, 중국이 만약 미국산 수입콩에 대해서 보복 조치를 할 경우 오히려 역효과가 날 거라고 지적했습니다. 이 콩은 아시다시피 단백질의 주요 공급원인데요. 또 돼지의 주요 사료로도 쓰이고 현재 성장하고 있는 중국의 중산층이 즐겨 먹는 식품 가운데 하나입니다.
네.
그런데 브랜스테드 대사는 만일 중국 정부가 미국산 수입 콩에 고율 관세를 부과하는 보복 조치를 취한다면 이는 미국의 농부들보다는 중국의 소비자들이 오히려 더 피해를 당할 거라고 지적했습니다.
예, 중국이 지금이 전 세계 콩 수입 1위 국가라고 하죠?
네, 중국은 현재 미국 전체 콩 생산량의 약 3분의 1을 규모를 수입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또 세계에서 돼지고기를 가장 많이 생산하고 소비하는 나라이기도 한데요. 미국 역시 피해가 예상됩니다. 특히 콩과 돼지고기를 많이 생산하는 아이오와 같은 중서부주 경제에 심각한 타격을 입힐 수 있고요. 더불어 오는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게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전망이 있습니다.
네, 이 브랜스테드 대사가 바로 이 아이오와주 주지사도 역임하지 않았습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이 시진핑 중국 국가 주석과도 인연이 깊은데요. 브랜스테드 대사는 시 주석이 지난 1985년 허베이성 정딩현 서기 자격으로 대표단을 이끌고 아이오와주를 방문했을 때부터 서로 인연을 맺은 뒤에 지금까지 계속 그 인연을 이어왔습니다. 브랜스테드 대사는 이날 인터뷰에서 중국 정부가 궁극적으로는 양국이 함께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걸 깨닫게 될 것이라면서 오랫동안 계속되어온 양국 현안을 풀기 위해서는 이 보복하는 게 답이 아니고 조화와 협력을 취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네, 이 브랜스테드 대사가 또 이 중국의 불공정 무역도 지적했다고요.
네, 브랜스테드 중국 주재 미국 대사는 양국 간의 불공정 거래의 사례로 미국의 사회연결망인 페이스북과 중국의 위챗을 비교했는데요. 중국에서는 페이스북이 금지돼 있지만 미국에서는 위챗을 사용할 수 있다는 겁니다.
네.
브랜스테드 대사는 중국이 미국 기업들을 공정하게 대우하지 않는 상황이 계속되면서 미국의 대중국 무역 적자가 갈수록 쌓이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네. 자, 그래서 미국 트럼프 정부가 얼마 전에 중국에 대한 대규모 무역 조치를 취하지 않았습니까?
네. 지난 22일이었죠. 트럼프 대통령이 철강, 알루미늄과 함께 중국산 수입품에 대해서 연간 최고 600억 달러 규모의 관세를 부과하고 기술 이전 제한을 골자로 하는 문건에 서명했는데요. 현재 미국 정부의 관련 부처들이 세부 이 수입 제한 품목들을 관세 품목들을 정하고 있습니다.
네, 하지만 중국도 바로 역공세에 나섰고요.
그렇습니다. 중국 상무부도 바로 다음 날인 23일 웹사이트에 미국의 수입산 철강 알루미늄 관세 부과 조치와 관련해서 30억 달러 규모의 관세를 부과할 계획이라고 밝혔는데요. 미국산 강관, 과일, 와인 등에 각각 15%, 또 돼지고기 등에는 25%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계획을 밝혔습니다. 미국 콩 수출위원회가 29일 현재 중국이 미국산 콩에 대한 관세 부과를 검토 중이라고 밝히면서 또 다른 무역 마찰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런데 중국 당국이 자동차나 항공 분야에 대한 관세 보복 대응까지 거론하고 있다고요?
네. 이렇게 두 나라 간의 통상 마찰이 확대되면 중국은 농산물부터 항공기 자동차, 반도체, 그리고 용역업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한 분야의 미국산 제품에 대한 보복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중국관 영자지 차이나 데일리가 어제자 사평에서 주장했습니다. 중국 상무부 대변인도 이날 중국은 미국과 대화로 문제를 해결하길 원한다면서 미국이 무역전쟁으로 가는 판도라의 상자를 열지 않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네, 지구촌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오종수 기자였습니다. 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생생한 미국 뉴스를 전해드리는 아메리카나우 시간입니다. 부지영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은 어떤 소식들이 있습니까?
네, 미 연방환경청 EPA가 자동차 배기가스 규제를 완화할 계획입니다. 제프 세션스 법무장관이 두 번째 특검 임명을 거부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세금을 제대로 내지 않는다며 인터넷 소매업체 아마존을 공격한 소식 이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아메리카 나우 첫 소식 보겠습니다. 미 환경청 EPA가 자동차 배기가스 규제를 완화할 계획이라고요?
네, 뉴욕타임스 신문이 처음 보도한 내용인데요. 전임 오바마 행정부 때 도입된 기준을 크게 낮출 계획이라고 합니다. 스콧 프루이트 환경청장이 내일 관련 서류에 서명한다고 하는데요. 2022년에서 2025년에 미국에서 생산되는 자동차에 대한 현행 연비 기준이 적절치 못하다면서 반드시 수정돼야 한다는 그런 내용이라고 합니다. 프리트 청장은 다음 주에 워싱턴 인근 자동차 판매업소에서 공식 발표할 예정입니다.
네, 이 오바마 행정부 때 도입된 기준은 어떤 내용입니까?
네, 지난 2011년에 나온 내용인데요. 온실가스를 줄이기 위해서 자동차 연료 1갤런, 그러니까 3.75리터당 주행거리를 2016년까지 35.5마일, 약 57km로 늘리는 내용이었습니다. 당시는 휘발유 가격이 상당히 높을 때였는데요. 이 온실가스를 줄이는 동시에 수입 원유에 대한 의존도를 낮춘다는 두 가지 목적이 있었습니다.
네, 현재 정해진 자동차 연비 기준이 적절하지 못하다면 어느 수준까지 낮추겠다는 겁니까?
뭐 구체적으로 정해진 내용은 아직 없다고 하는데요. 로이터통신은 정부와 업계 관계자들의 말을 인용해서 자세한 내용이 담긴 제안서가 5월 말이나 6월에 나올 예정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전임 오바마 행정부는 2025년까지 이 미국에서 판매될 새 승용차와 소형 트럭의 연비를 갤런당 80km로 높이도록 했는데 하지만 2018년 4월까지 그 내용을 검토할 수 있다는 그런 단서를 달았었습니다.
네, 자, 환경청이 이렇게 규제를 완화하려는 이유가 뭔가요?
네, 자동차 업계 지원을 위해서입니다. 자동차 업계 지도자들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프레이트 환경청장에게 경비를 낮추고 소비자 부담을 덜어줄 수 있다면서 규제를 완화해달라고 촉구했습니다.
네, 저희 같은 보도 내용에 대해서는 어떤 반응이 나오고 있습니까? 네,
환경운동가들을 중심으로 거센 반발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캘리포니아를 포함한 일부 주와 환경단체들은 이 문제를 법정으로 가져가겠다는 자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런데 최근 보면 이 캘리포니아 주와 행정부가 사사건건 부딪히는 모습입니다.
네, 이번 주 초에 상무부가 2020년 총인구조사에서 시민권 소지 여부를 묻는 항목을 넣기로 된 데 항의해서 또 캘리포니아 주가 또 소송을 제기했는데요. 네. 여러 소송에서 양측이 부딪히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공화당 소속이고 또 캘리포니아주는 민주당이 장악하고 있어서 그런 양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캘리포니아주는 환경 규제가 매우 엄격한 주로 알려져 있죠.
맞습니다. 특히 캘리포니아주는 자체적으로 연비 기준을 정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을 갖고 있는데요. 연방정부 규정이 발효되기 훨씬 전부터 자체적으로 또 대기오염 기준을 정하고 시행해왔습니다. 스탠리 영 캘리포니아 대기자원위원회 CARB 대변인은 행정부의 규제 완화에 반대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네, 자동차 업계 반응은 어떻습니까?
뭐 자동차 업계가 원했던 것이니만큼 환영하는 자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다만 전국적으로 단일한 기준이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만약에 이 캘리포니아주 등 일부 주가 따로 연비 기준을 정한다면 이에 맞추느라 자동차 생산비 부담이 크게 늘어나게 된다는 겁니다.
네. 자, 그런데 이런 변화가 미국만 아니라 전 세계 자동차 시장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요?
네. 이 외국의 자동차를 수출하는 기업들이 다른 나라에 가서 미국도 이렇게 기준을 낮췄으니 규제를 완화해달라고 요구할 수 있다는 건데요. 그렇게 되면 전 세계적으로 도미노 현상이 일어나고 또 온실가스 문제가 더욱 심각해질 수 있다고 환경운동가들은 경고하고 있습니다.
네, 아메리카 나우 함께하고 계십니다. 제프 세션스 법무장관이 두 번째 특별검사를 임명하라는 요구를 거부했군요.
네, 그렇습니다. 이 두 번째 특검 임명 요구는 이 지난해부터 공화당 쪽에서 나왔던 얘기인데요. 세션스 장관은 어제 특별검사를 임명하는 대신 존 휴버 연방검사에게 관련 조사를 맡겼다고 밝혔습니다. 세션스 장관은 연방상하원 법사위원회 그리고 하원 정부개혁감독위원회 각 위원장에게 보낸 서한에서 이렇게 밝혔는데요. 이 공화당 소속인 세 위원회 위원장은 이달 초 세션스 장관에게 특검 임명을 촉구하는 서한을 보낸 바 있습니다.
네, 특검이 있는데 두 번째 특검이 왜 필요하다는 겁니까?
네, 현재 이 로버트 뮬러 특검팀은 러시아 스캔들을 조사하고 있는데요. 이와는 별도로 힐러리 클린턴 전 국무장관의 개인 이메일 사용과 관련한 조사, 또 트럼프 대통령 측근과 러시아 사이의 공모 의혹에 관한 조사, 이 두 가지가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네. 미 법무부와 연방수사국 FBI가 편향된 시각으로 수사를 벌이지 않았는지, 또 FBI가 해외정보감시법 FISA를 남용하지 않았는지 이 독립적으로 수사하려면 특별검사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측 역시 이 두 번째 특검 임명을 지지한다는 뜻을 밝힌 바 있습니다.
네, 자 클린턴 전 장관의 개인 이메일 사용 또 필사 문제 어떤 내용인지 좀 더 자세히 전해주실까요?
네, 민주당 대통령 후보였던 클린턴 전 장관이 국무장관 시절에 개인 이메일 계정과 서버를 사용한 게 문제가 됐는데요. 당시 이 사건을 수사했던 미 연방수사국 FBI는 클린턴 전 장관이 경솔했긴 했지만 뭐 기소할 만한 그런 정도의 일은 아니라 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네. 그런가 하면은 또 지난 대선 당시 이 FBI가 트럼프 캠프 측 인사를 감청하면서 이 피사를 이용해 영장을 받았는데 당시 법원에 잘못된 정보를 제공하는 등 이 FBI가 권한을 남용했다는 그런 것이 이 공화당 측의 주장입니다.
네. 자 그런데 세션스 장관이 두 번째 특검을 임명하지 않기로 한 이유가 뭡니까?
네, 특검은 아주 예외적인 경우에 임명해야 한다는 건데요. 하지만 세션스 장관이 이 나중에 특검을 임명할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진 않았습니다. 이 휴버 검사의 조사 결과를 토대로 결정하겠다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일단은 두 번째 특검을 임명하지 않기로 한 건데 자, 이에 대한 반응은 어떻습니까?
네, 밥 굴라티 하원 법사위원장과 트레이 가우디 하원 정부개혁감독위원회 위원장은 어제 발표한 성명에서 여전히 두 번째 특검이 필요하다고 본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세션스 장관의 조처는 옳은 방향으로 가는 한 걸음이라고 본다고 말했는데요. 워싱턴 밖의 사람에게 일을 맡긴 건 이번 수사에 대한 세션스 장관의 의지를 보여준다는 겁니다.
네, 그래도 여전히 특검이 필요하다는 거군요.
네, 두 의원의 생각이 그렇고요. 또 이 강경 보수 성향의 공화당 의원들이 이런 입장을 계속 강조하고 있는데요. 마크 메도스 하원의원과 짐 조던 의원이 어제 폭스뉴스 방송과 인터뷰에서 이 두 번째 특검이 필요하다는 입장 여전히 고수했습니다. 두 의원은 이 강경 보수 성향의 공화당 하원의원 모임이죠. 이 프리덤 코커스에 속해 있는데요. 특검이 필요한 이유로 클린턴 전 장관을 지지하는 것으로 알려진 두 FBI 직원이 5개월 동안의 이메일을 삭제한 사실 등을 들었습니다.
네, 자 민주당 쪽에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네, 이 두 번째 특검 임명 요구는 러시아 스캔들을 수사 중인 로버트 뮬러 특검의 업무를 방해하려는 시도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러시아 스캔들은 2016년 대선 당시 트럼프 캠프와 러시아가 공모했다는 의혹을 말하는데요. 트럼프 대통령 측과 러시아는 모두 이런 의혹을 부인하고 있습니다.
네, 아메리카 나우 한 가지 소식 더 보겠습니다. 아마존이라면 세계 최대 인터넷 소매업체인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아마존을 공격했다고요?
네, 트럼프 대통령은 어제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 아마존이 주정부와 지방정부에 충분히 세금을 내지 않는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미국 우정국을 이용해 배달하면서 미국에 큰 손해를 끼치고 있고 많은 소매업체를 도산에 이르게 한다고 말했습니다.
네, 이 트럼프 대통령이 아마존을 비판한 게 이번이 처음은 아니죠?
맞습니다. 이 트럼프 대통령도 이날 트위터에서 자신이 대선 전부터 아마존에 대한 우려를 표시해왔다고 상기시켰는데요. 뉴욕타임스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015년에 대선 출마를 선언한 이후 그동안 10여 차례 트위터를 통해 아마존을 공격했습니다. 지난 12월에도 이 연방 우정국이 아마존에 적용하는 배송비가 너무 싼 것이 아니냐 이런 내용의 글을 트위터에 올렸었죠.
네, 이번이 처음이 아닌데도 특별히 이번 트윗이 관심을 끄는 그 이유가 뭔지 궁금하네요.
네, 바로 전날 인터넷 뉴스 매체 엑시오스가 보도한 내용 때문인데요. 엑시오스는 트럼프 대통령이 아마존에 집착해서 뒤쫓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아마존이 독점 금지법이나 기타 기업 경쟁 관련 법에 저촉될 가능성을 언급했다는 겁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이 왜 아마존에 집착한다는 겁니까?
아마존 때문에 사업이 안 된다고 이 트럼프 대통령의 부유한 친구들이 하소연한다고 하는데요. 아시다시피 이 트럼프 대통령 원래 부동산 사업가 출신이죠. 예, 아마존이 계속 성장을 하면서 기존 쇼핑센터와 상점 등이 망하고 있고 이들에게 공간을 임대하는 부동산 업계 역시 힘들어한다는 겁니다. 이런 보도가 나가면서 28일과 29일 아마존 주가가 크게 폭락했습니다.
네. 자,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이 개인적으로 아마존에 유감이 있어서 그렇다 이런 얘기도 있던데요.
네, 아마존 설립자이자 최고 경영자 CEO인 제프 베저스 씨가 워싱턴 포스트 신문을 소유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이 신문이 트럼프 대통령을 비판하는 기사를 여러 번 썼습니다. 그리고 지난해에는 이 워싱턴 포스트에 소속된 기자가 트럼프 자선재단과 관련한 폭로 기사로 연예계 최고 언론계 최고 권위의 상인 이 퓰리처상을 받기도 했는데요. 베저스 씨는 지난 2013년에 워싱턴 포스트를 인수했는데 워싱턴 포스트 측은 베저스 씨가 편집에 전혀 관여하지 않고 있다고 말을 했습니다.
네. 자, 이런 보도의 내용에 대해서 백악관 측은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뭐 아마존과 관련해서 특별한 정책이 나온 건 없다고 밝혔습니다. 라지샤 백악관 부대변인은 어제 폭스뉴스 방송과 인터뷰에서 베저스 CEO를 겨냥하는 게 아니라 이 정책상의 문제다 이렇게 말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은 온라인 소매업체와 기존 오프라인 소매업체가 동등하게 세금을 내길 원할 뿐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네, 자, 아마존이 제대로 세금을 내지 않고 있다. 우정국을 이용하면서 미국에 손해를 끼친다. 이런 트럼프 대통령의 주장 사실입니까?
아마존이 뭐 세금을 전혀 내지 않는 건 아닙니다. 뉴욕타임스 신문은 아마존이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SEC에 낸 보고서를 인용해서 지난 2016년에 아마존이 4억 달러가 넘는 세금을 냈다고 보도했습니다.
네. 자, 그런데 전에는 물건이 다른 주로 배달될 때는 그 주에 판매세를 내지 않아도 되는 경우가 많았죠.
네, 그렇지만 그동안 뭐 법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이 온라인 소매 업체가 발달하면서 법이 바뀌었는데 이제 뭐 관련 법이 있는 주에서는 아마존이 세금을 다 낸다고 합니다. 하지만 여전히 일부 지방 정부는 아마존이 제대로 규정을 따르지 않고 있다고 비판하기도 하는데요. 한편 연방 우정국은 아마존 때문에 손해를 보는지에 관해서 이 논평을 거부했습니다.
네, 자, 아마존 초기에는 아마존이 물건을 팔 때마다 손해를 본다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자, 지난 몇 년 동안 급속하게 성장을 했죠.
맞습니다. 이 온라인 시장이 자리를 잡으면서 아마존 역시 성장을 거듭하고 있는데요. 이제는 뭐 이 온라인 소매업을 넘어서서 영화와 인공지능 분야까지 뭐 사업을 확대하고 있고요. 아마존 주가가 치솟으면서 제프 베조스 CEO가 빌 게이츠 마이크로소프트 회장을 제치고 세계 최고 부자 자리에 오르기로 했습니다. 아마존 본사 미국 서북부 워싱턴주에 있는 시애틀에 있는데요. 현재 이 제2 본사를 물색 중으로 지난 1월에 워싱턴 DC 등 20개 후보 도시를 발표한 바 있습니다.
네, 아메리카나우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부지영 기자였습니다. 자, 계속해서 노래 한 곡 듣고 가죠. 가진 재주라고는 노래를 잘 부르는 것밖에 없지만 노래가 있어서 행복하다고 노래하는 Thank You for the Music 여배우 아만다 사이프리드가 부릅니다.
I'm nothing special. In fact, I'm a bit of a bore. When I tell a joke, you've probably heard it before. But I have a talent, a wonderful thing, 'cause everyone listens when I start to sing. I'm so grateful and proud. All I want is to sing it out loud. So I say thank you for the music, the songs I'm singing. Thanks for all the joy they're bringing. Who can live without it? I ask in all honesty, what would life be without a song or a Says I was a dancer before I could walk. She says I began to sing long before I could talk. But I often wonder, how did it all start? Who found out that nothing could capture a heart like a melody can? Well, whoever it was, I'm a fan. So I say thank you for the music, the songs I'm singing. Thanks for all the joy they're bringing. Who can live without it? I ask in all honesty, what would life be?
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이번에는 뉴스의 배경과 관련 용어를 설명해 드리는 뉴스 따라잡기 시간입니다. 러시아 출신의 전직 이중 간첩을 겨냥한 살인 미수 사건이 발생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영국을 비롯한 서방 국가들은 이 사건의 배후를 러시아 정부로 결론짓고 자국 주재 러시아 외교관들을 추방했는데요. 뉴스 따라잡기 오늘의 시간은 러시아 스파이 독살 시도 의혹과 이를 둘러싼 외교 갈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김정우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영국을 뒤흔든 살인 미수 사건.
2018년 3월 4일 오후 4시경 영국 남부 솔즈베리 소재 한 상가에 있던 긴 의자에 노인 한 명과 젊은 여성이 쓰러진 채 발견됐습니다. 남성에게 기댄 여성은 의식을 잃은 상태였고 남자는 허공을 보며 손을 휘젓고 있었습니다. 심각한 상태에 빠진 그들은 신고를 받은 구급요원들에 의해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그런데 두 사람 신원이 확인되면서 영국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남자는 러시아 정보기관원 출신인 올해 66살의 세르게이 스크리팔 씨였고 여자는 그의 딸 율리아였던 것입니다. 검사 결과 두 사람은 신경화학무기인 노비촉에 노출된 것으로 드러났고 곧 중태에 빠졌습니다.
This is part of a group of nerve agents known as Novichok. Based on the positive identification of this chemical agent.
한편 테리사 메이 영국 총리는 이 사실을 의회에 보고하면서 러시아를 배후로 지목해 큰 충격을 줬습니다.
The government has concluded that it is highly likely that Russia was responsible for the act against Sergei and Yulia Skripal.
두 사람에게서 검출된 화학물질이 러시아가 사용하는 것으로 이번 사건이 러시아의 책임이 있다는 것입니다.
러시아 출신 이중간첩 스크리팔.
신경화학무기 공격을 받고 중태에 빠진 스크리팔 씨는 러시아 군사정보국 GRU 대령 출신입니다. 크리팔 씨는 옛 소련 시절 조직 안에서 존경받는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는 지난 2004년에 간첩 혐의로 체포됐습니다. 러시아 연방보안국은 스크리팔 씨가 영국 대외정보국에 국가 비밀정보를 팔아넘긴 것으로 의심했습니다. 재판에서 유죄를 인정한 스크리팔 씨는 징역 13년형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스크리팔 씨는 2010년 7월에 석방됐습니다. 미국과 러시아 양국이 상대 나라 간첩들을 교환하는 데 합의한 덕분이었고 이후 그는 위장신분으로 영국에 정착해 살고 있었습니다.
의혹에 쌓인 영국 거주 러시아 망명자들의 죽음.
스크리팔 씨 살인 미수 사건을 계기로 이벳 쿠퍼 영국 노동당 의원은 최근 내무부 장관에게 서한을 보내 러시아와 연관된 것으로 보이는 죽음 14건을 다시 조사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이 서한은 대표적인 예로 지난 2006년 런던에서 독살당한 전직 러시아 스파이 알렉산더 리트비넨코 씨 사건을 거론했습니다. 당시 리트비넨코는 호텔에서 폴로늄 212 섞인 홍차를 마시고 사망했습니다. 그의 부인 마리아나 리트비넨코 씨는 VOA에 러시아 고위 인사가 배후라고 주장했습니다.
These people committed very serious crime and Lugova was not even punished for this crime. He was granted.
마리아나 리트비넨코 씨는 용의자들이 처벌받지 않았고 아직도 진실이 제대로 밝혀지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2016년 영국 법원은 러시아 정보기관이 리트비넨코를 암살했고 브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이 작전을 승인했을 것으로 보인다고 결론 내린 바 있었습니다. 부인 마리나 리트비넨코 씨는 지난 2013년 영국에서 사망한 보리스 베레조프스키의 죽음도 자연사가 아닐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러시아 정부는 이런 모든 의혹을 부인하고 있습니다.
스크리팔 씨 죽음에 대한 국제사회의 반응.
러시아가 스크리팔 씨 부녀 살해 미수 사건에 관여했다고 판단한 영국 정부는 러시아를 성토하며 지난 3월 14일 즉각 보복에 나섰습니다.
The United Kingdom will now expel 23 Russian diplomats who have been identified as undeclared intelligence officers.
메이 총리는 이날 유회에서 자국 주재 러시아 외교관 23명을 추방하고 자국 내 러시아 자산 일부를 동결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메이 총리는 이 자리에서 지난 30년 내 가장 많은 러시아 외교관을 추방하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런 가운데 다른 많은 나라도 러시아 외교관 추방 대열에 참여했습니다. 특히 미국은 이번 사건에 대응해 자국 주재 러시아 외교관 60명을 추방했습니다. 백악관 부대변인은 러시아의 행동을 미국과 동맹국들이 용인할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This is not the type of conduct that the United States or allies can accept. But the president still remains open to working with Russia.
미국 국무부도 성명을 내고 러시아의 행위가 화학 무기 협약을 심각하게 위반한 것이라고 비난했습니다. 미국의 러시아 외교관 추방수는 지난 1986년 로널드 레이건 대통령 시절 간첩 혐의로 55명을 쫓아낸 이래 이번이 가장 많습니다. 당시 옛 소련은 이에 대응해 모스크바 주재 미국 대사관에서 일하는 자국 출신 직원들의 업무를 중단시키기도 했습니다. 미국은 가장 최근에는 바락 오바마 행정부 때인 지난 2016년 12월 대통령 선거 개입 혐의로 러시아 외교관 35명을 일시 추방한 바 있었습니다. 그 밖에 많은 유럽연합 회원국들과 캐나다, 우크라이나, 몰도바, 알바니아 그리고 호주 등 20개가 넘는 나라가 자국 주재 러시아 외교관들을 추방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도 나토에 파견 나온 러시아 외교관 7명을 27일 전격적으로 추방했습니다.
외교관 추방에 대한 러시아의 반응.
한편 러시아는 자국 외교관 집단 추방이 도발 행위라고 비난하면서 러시아가 이번 살해 기도 사건과 아무런 연관이 없다는 기존 주장을 되풀이했습니다. 러시아 정부는 몇몇 나라의 집단적인 비우호적 행위가 묵과할 수 없다며 이에 대응할 것이라고 경고했고 결국 3월 29일 미국 외교관 60명을 포함해 자국 주재 서방 외교관 150명을 추방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최근 뉴스에서 화제가 됐던 인물을 소개하는 뉴스 속 인물 시간입니다. 오늘 이 시간 주인공은 개인정보 유출 논란에 휩싸인 페이스북의 마크 저커버그 최고 경영자입니다. 마크 저커버그 페이스북 최고 경영자 CEO가 최근 공격에 부닥쳤습니다. 5천만 명에 달하는 페이스북 사용자들의 정보가 한 회사에 흘러들어갔다는 사실이 폭로됐기 때문입니다. 미국 뉴욕타임스 신문과 영국 가디언 신문은 최근 영국 기업 케임브리지 애널리티카가 당사자 동의 없이 확보된 페이스북 사용자 개인정보를 사들였다고 보도했습니다. 이 정보를 케임브리지 애널리티카에 판 사람은 영국 케임브리지 대학의 알렉산드르 코건 교수로 그는 페이스북용 앱을 이용해 개인정보를 확보했습니다. 이 사실이 알려지자 페이스북의 개인정보 보호에 문제가 있다는 비판이 거세졌습니다. 저커버그 CEO는 대표적인 인터넷 사회 연결망 서비스인 페이스북을 만든 사람입니다. 1984년생인 저커버그 CEO는 미국 하버드 대학에 다니던 지난 2004년 몇몇 동료 학생과 페이스북을 만들었습니다. 페이스북이란 이름은 동료 학생들과 교직원들을 소개하기 위해 신입생들에게 배부하던 자료에 표지 이름을 땄습니다. 처음 하버드 대학 학생들을 대상으로 시작된 페이스북은 이후 성장에 성장을 거듭했고 페이스북은 이제 경쟁업체들을 압도하는 대표적인 SNS로 자리매김했습니다. 페이스북을 만들어 세계적으로 손에 꼽히는 부자가 된 저커버그 CEO는 고인이 된 스티브 잡스 애플 창업자 그리고 제프 베조스 아마존 CEO 등과 함께 인터넷 시대를 상징하는 기업인으로 부상했습니다. 하지만 저커버그 CEO를 둘러싼 환경은 최근 우호적이지 않습니다. 페이스북은 지난해 이른바 러시아 스캔들과 관련해 집중적으로 비난받았습니다. 러시아 정부가 페이스북 같은 SNS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지난 미국 대통령 선거에 개입하려 했던 사실이 드러났고 페이스북이 이에 제대로 대처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당시 논란이 커지자 저커버그 CEO는 페이스북에 영상을 올려 사과하며 재발 방지를 약속했습니다. 이후 페이스북과 러시아 스캔들 관련 논란이 가라앉는가 싶더니 최근엔 개인정보 유출 사건이 불거져 저커버그 CEO에 대한 압력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장사 이래 최대 위기를 맞은 것으로 평가되는 저커버그 페이스북 CEO가 이 어려움을 어떻게 해결해 나갈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네, 뉴스 따라잡기 오늘은 러시아 스파이 살인 미수 사건과 외교 갈등 그리고 뉴스 속 인물로 공경에 빠진 마크 저커버그 페이스북 CEO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지금까지 김정우였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함께하고 계시고요. 계속해서 쉽고 신나는 생활 영어 Speak Easy English가 이어집니다.
Hi everyone, I'm Nayoung and welcome to Speak Easy. 신나영의 신나는 영어 배워볼까요? 미국 팝송 가사 중 일부분인데요. 이렇게 누군가에게 기대다 영어로 어떻게 표현할까요? To count는 숫자나 돈 등 무언가를 세다는 뜻인데요. To count on someone은 누군가에게 의존하다, 기대하다 또는 무언가 하기를 기대하다, 믿다는 뜻입니다. 예를 들어서 You can always count on me for help. 언제든지 나의 도움을 기대해도 돼. Can I count on you to not tell this to anyone? 이거 너가 아무한테도 말 안 할 거라 믿어도 돼? I was counting on her to finish her project. 나는 그 사람이 프로젝트를 끝내기를 기대하고 있었어. I'm not counting on getting a response from him. 나는 그 사람에게 답장이 올 거라고 기대하지 않아. I'm counting on getting an A on the exam. 시험에서 A 받길 기대하고 있어. 오늘 내용 복습해 볼까요? Can I count on you to not tell this to anyone? I'm not counting on getting a response from him. 오늘은 count on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Hey everyone! Thanks for tuning in. Stay easy and speak easy. Bye!
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계속해서 세계 뉴스와 뉴스 투데이 3부가 이어집니다. 많은 애청 부탁드리고요. 지금까지 진행해 김현숙이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역사 속 오늘 역사의 숨결 속에 오늘을 그려보는 시간입니다.
1856년 3월 30일 오늘 러시아와 오스만 투르크 연합군 간에 벌어진 크림 전쟁이 연합군의 승리로 마침내 그막을 내렸습니다. 이 전쟁은 흑해 북해안의 크림 반도를 둘러싸고 벌어졌기 때문에 크림 전쟁으로 불렸습니다. 이 크림 전쟁이 시작된 것은 3년여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당시 러시아는 흑해에서 동지중해에 이르는 항로를 확보하기 위해 오스만 투르크를 공격했습니다. 이에 영국과 프랑스, 사르디니아 연합군은 동지중해가 러시아의 세력권에 들어가는 것을 우려해 오스만 제국 편에 서서 참전하게 됩니다. 비록 러시아의 선제 공격으로 전쟁이 발발하긴 했지만 러시아군의 상황은 매우 나빴습니다. 러시아 대포의 성능은 영국과 프랑스에 비해 훨씬 떨어졌고 군함 역시 증기선이 아닌 범선이었습니다. 이에 반해 연합군은 산업혁명의 결과 뛰어난 무기와 정보력 그리고 병참 보급 체계를 갖추고 있었습니다. 결국 전쟁의 승리는 오스만 제국, 영국, 프랑스 연합군에게 돌아갔습니다. 이 크림 전쟁에서의 패배로 러시아는 경제적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하지만 러시아는 이를 계기로 근대화의 기반을 마련하게 됩니다. 또한 이 전쟁에서는 백의의 천사인 나이팅게일이 30여 명의 간호사들과 함께 전쟁에서 부상당한 군인들을 헌신적으로 간호함으로써 간호학의 발전을 가져오기도 했습니다. 1981년 3월 30일 오늘 미국의 제40대 로널드 레이건 대통령이 워싱턴에 있는 한 호텔에서 연설을 마치고 나오는 길에 총격을 받게 됩니다.
This afternoon in Washington D.C., President Reagan and staff members escorted by the Secret Service leave the Washington.
대통령을 경호하던 제임스 브래디 백악관 대변인과 경호원 또한 총격을 받아 쓰러졌습니다. 레이건 대통령은 곧바로 인근의 조지 워싱턴 대학병원으로 옮겨져 긴급 수술을 받게 됩니다. 총탄 한 발이 대통령의 왼쪽 허파를 관통했지만 생명의 지장은 없었습니다. 결국 레이건은 70살의 고령이었음에도 불구하고 12일 만에 백악관으로 복귀합니다. 이날 레이건 대통령에게 총을 쏜 범인은 존 힌클리로 그는 정신질환을 앓고 있었던 것으로 밝혀집니다. 결국 힌클리는 하늘이인 1982년 세인트 엘리자베스 정신병원으로 보내집니다.
매일 새벽에 청취 가능한 뷰이 방송 주파수 안내입니다. 뷰이 새벽 방송은 매일 새벽 1시 30분부터 2시 30분까지 중파 AM 1566kHz, 중파 AM 1566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인터넷으로도 청취 가능한 뷰이 방송 웹사이트 주소는 www.voakorea.com입니다. www.voakorea.com입니다. 여러분의 많은 애청 바랍니다.